6장 심의와 이데올로기적 지배. 이 글은 아담 세브로스키라는 학자가 쓴 글인데, 아담 세브로스키는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책으로 대단히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쓴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책에서 3장인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에 대한 어떤 경제 모델 비교를 한그 글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문단사 나의 핵심적인 주장은 심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신념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세브로스키는 여기서 심의의 정의를 내생적으로 선호가 변하는 것이라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절 코헨의 논의와 코헨이 혼동한 것. 문단 5, 코헨에 따르면 심의는 이성적인 동기에 의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결국 코헨은 맨인에게 만장일치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는 결국 심의가 투표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죠. 여기서 코헨은 두 가지 논의를 혼동한 것 같다고 아담 세보르스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점에 보면은 어떤 사람 자신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호소가 공공 토론에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 A와 B, 내 제안을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발견이 나의 선호를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 B, A와 B가 전적으로 다른 사실인데 코헨은 A에서 B로 비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학재단 이제 관계자가 나의 재산을 내가 이익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익을 벌고 있는데 사학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그 이익이 침해된다. 이런 호소는 공공 토론에 들어설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이유는 이유지만 이제 설득력 이유는 제시가 안된 거죠. 왜냐면은 그냥 내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를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로 말만 바꿨을 뿐이라는 것을 많은 다수 인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발견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학재단 관계자들의 선호를 바꾸는 것은 아니죠. 즉,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한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즉, 심의는 투표로 끝나야만 한다. 요 전제와 그다음에 심의가 공공 토론에 들어설 여지가 없게 만들지만 여전히 협소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제로 인해서. 그래서 조슈아 코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코헨은 그 정치학계에서 유명한 코헨이 두 명이 있습니다. G.A. 코헨이 있고 조슈아 코헨이 있는데 G.A. 코헨은 주로 이제 역사 이렇게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분석 막시점을 사용해서 역사 분석하는 사람이고, 조슈아 코엔은 사회민주주의자 일종인데 결사체 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조슈아 코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헨은 나의 회의를 다음과 같은 가정적인 문장을 씀으로써 앞질러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심의적 정당화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동등한 자들 간의 자유로운 심의를 통한 결사의 조건 마련하기 같은 것을 통하면은 헌신하고 심의적 정당에 헌신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심의를 동등하게 하는 조건이 마련되고 이러면은 결국 공공토론이 실제로 투표의 결과도 좌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코엔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심의의 규범적 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과가 되어야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심의를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목표에 관한 근거가 되어야지 미리 전제해버리는 과정 이런 게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심의는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세브루스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이 나와 있죠. 문단어에 시민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통당하며 이성에 근거한 공공토의에 참여한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투표하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점이 결과와 과정을 혼치시키지 않고 입증되어야 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단 6.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선의 집계로 끝이 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정부의 통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은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투표의 결과다. 3절. 문단 7. 코헨은 심의를 목표에 관한 토론으로 본다. 그러니까 코헨이 심의를 이제 목표에 관한 토론으로만 본 것은 아니지만 목표에 관한 토론이 심의에 자주 포함될 것이다라는 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세브로스키는 이에 대해서 경험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페이지 61로 넘어가서 자,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매우 드물게 심의한다. 정치적 토론의 대부분은 수단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단 7맨 마지막 예가 나와 있죠. 모승이 좋은 것이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모승을 정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머니와 아이를 길거리에 내던지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이제 애를 낳으면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양육과 관련해서 대단히 세밀하게 짜여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삶이 아이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도 다시 가난한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두 가지 어떤 정책상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모성이 좋은 것이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모성을 정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목표에 관한 토론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목표에 관한 토론은 정책적 차이를 가져오는 이데올로기적 차이 속에 용해되어 있고 주된 어떤 쟁점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관한 쟁점임을 그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토론들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과 건강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것이 토론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의료 제도이냐에 관한 토론이 있는 것이죠. 문단 9. 문제 설정. 투표자는 결과에 대해서 선호를 갖고 있지만 정당은 정책만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투표자들이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가? 투표자들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GNP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서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당은 정책만을 제시하죠. 물론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지만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잘 살게 하는 수단에 관해서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을 더 돌리고 아니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하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 혹은 정리해고의 절차를 훨씬 엄격히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일단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흘러내림 효과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이다.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고용이 늘어나고, 결국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사회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해서 더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을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차이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투표자들이 이 자기는 결과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만을 제안하는 정당을 선택하려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신념이라는 게 되는데 영어로 belief가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거창한 어떤 뉘앙스를 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belief 하면은 상당히 그 기술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념 하면은 너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넌 신념을 위해서 죽으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라도 마셔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풍겨지는데 이게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더좀 종교적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신념은 다름 아니라 어떤 인과적 결과나 어떤 A와 B 사이를 연결짓는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념은 두 종류가 있는데, A, 기술적인 신념, 즉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작동시키고 사회 정책을 많이 쓰면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도 오히려 안정되고 서민들 삶도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을 기술적 신념이랍니다. 두 번째 B는 균형적 신념, 즉 다른 사람의 신념에 관한 지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인 신념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학벌 문제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데 학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지지하는가, 그래서 국립통합 네트워크 혹은 대학 평준 아니라 그런데 저는 대학 평준 아니라는 말보다는 국립통합 네트워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립통합 네트워크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 사회의 어떤 교육이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신념을 A가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갖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겠죠. 어떤 정치적 행위의 결과로서 특정한 교육제도가 결과로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것이 정치적 행동과 압력의 결과로 나타냈을 때 결국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개혁해봐야 어쩔 수 없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경쟁의 방법만 대체할 뿐이지 학벌주의는 어쨌든 어쩔 수 없다. 세상에 경쟁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학벌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오로지 좋은 학벌을 따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노동시장의 취업 신호를 획득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신념이라면은, 그 균형은 지금의 학벌 어떤 체제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술적 신념과 사회의 균형적 신념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국립통합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신념을 지지하지만 균형적 신념은 학벌주의 사회 재생산이라는 균형적 신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람시적 용어로 말하면 이두 계급의 신념 모두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데올로기는 이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천이 되는 인지적 지도이며 이 지도가 인과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관한 이론 모두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용어, 즉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쓰는 의미입니다. 즉 세보르스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A 플러스 B다. 문단 10이죠. 문단 10. 만약 결과에 대한 선호가 정치적 과정에 외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조작 가능한 선호가 아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선호는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저는 이제 세보르스키가 결과에 대한 선호와 기술적 신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선호를 대문자 A라고 보고 기술적 균형적 신념을 대문자 B라고 보면 A와 B를 칼같이 나누는 것이 이 분석에 있어서 좀 결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과에 대한 선호 자체가 추상적인 언어로 기술되었을 때는, 서술되었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 수단에 대한 선호, 특히 이제 기술적 신념은, 결과에 대한 선호에 중립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선호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과, 각각의 친화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민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중립적인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됐지만 그 각각을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어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다 연대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고 개인이 하나의 섬으로서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혁신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파적인 재정 축소와 국가 간섭의 철폐라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아담 세보르스키가 결과에 대한 선호와 수단에 대한 선호를 칼같이 구분함으로써 수단에 대한 선호가 중립적으로 결과에 대한 선호에 부착될 수 있다는 흠결 있는 가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분석의 유용성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세브루스키는 분리시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선호는 외생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브르스키가 보기에는 심의 과정,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정치세계 심의 과정도 수단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성도 기술적 신념과 균형적 신념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문단 11.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선호는 정치적 과정의 내생적이다. 여기서 정치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선호는 A 플러스 B, 즉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환이 좀 문단을 잘못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4절, 로마자 4대 있는데, 12. 심의에서 항상적인 평등의 역할이 대략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콩도르세 전통의 가정적 조건. 여기 오타가 났는데, 교재 63페이지 4절에 콩도르세 전홍이 아니고 콩도르세 전통입니다. 콩도르세 정치학 전통의 가정, 즉첫 번째, 동그라미 1. 모두가 사적으로 관찰한 동등한 질의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 이 정보에 접근할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보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에서 이두 가지가 동등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가정이 성립된다면, 그들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념을 수정하기보다는 사적 정보를 직접 집계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동일한 정보, 각자가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뭐 서로 정보 교환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정보 교환 비용만 들겠죠. 문단 13. 나는 오직 두 조건이 진실이라면 심의가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였다. 만일 신념이 의사소통의 결과로 바뀐다면 이는 A, B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A. 개인이 정보에 불균등한 접근을 한다. B. 그들이 불균등한 추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를 간주한다. 그러므로 기술적 추론에 관한 심의는 기술적 추론에 관해서 심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정교관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즉, 정보가 불평등하거나 능력이 불평등하거나 어느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혹은 둘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문단 14. 그러나 정보의 불평등은 콩도르세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노동보조업의 문제일 수 있다. 전문화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전을 100개를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원을 그려놓으면 원밖에 떨어진 동전을 보았고, 어떤 사람 원 안에 떨어지는 동전을 벗고 이렇게 분업하기로 해서 나중에 수합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노동 분업의 문제죠. 즉 이것은 어떤 추론 능력이나 정보 질의 불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문화만이 정보 교환 심의의 어떤 전제가 되느냐. 그럼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단순히 모든 심의를 전문화 혹은 노동분업의 문제로 나눌 수가 없고, 지금 현실의 세계는 이익이 갈등하는 세계다. 이익이 갈등하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와 불평등한 상태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사람이 추론 능력을 신뢰해서 그 결론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이데올로기가 설정되고 선호가 내생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단 15. 오스틴과 스미스의 전략적 대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A. 이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참인 신념도 의사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 아직 아무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가진 잘못된 신념을 믿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과 스미스는 그 어떤 전략적 대화 상황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논문에 따르면, 이익이 갈등하는 세계에서는 단순히 노동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합의에 이르게끔 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와 B, 어떠한 참인 신념도 의사소통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신념이 유통되어서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되거나 이런 결론이 그 논문의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이지형 균형에서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없는 것보다 있는 상황에서 더 참인 신념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가능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없는 것보다 있는 상황이 더 낫다. 여기서 베이지형 균형에서도 해서 베이지형 균형 보충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교환에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형 균형이라는 것은 순차적 합리성과 베이지 일관성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조합과 신념을 완전 베이저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 베이저 균형에서도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없는 것보다 있는 상황에서 더 참인 신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순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개별 경기자는 어떤 정보 지파에 위치하든지 자신의 신념에 입각하여 기대 보수를 극대화해주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베이저 일관성이라는 것은 개별 경기자의 신념은 모든 경기자의 균형 전략으로부터 베이저 법칙을 적용하여 도출된 확률 분포다라는 것인데, 요거 제가 철수와 영희의 연애 전략 요걸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 원래는 그냥 A, B, 뭐 X, Y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좀 재미를 위해서 각색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10분 정도 들여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완전 정보 상황은 아닌 거죠. 베이저 균형이라는 것이 완전 정보 상황 아니고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제한된 정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상황에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사건이 진행된 추이를 다 그때까지 진행된 추이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베이지형 균형에서의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인데 문단 16 문단 16 그렇다면 퀘스천 1 이미 참인 신념을 갖고 있는 누군가 거짓인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가? 퀘스천 2 심의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 신념을 갖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가? 그래서 퀘스천 1과 퀘스천 2가 퀘스천 1은 이제 이론적인 질문이고 퀘스천 2는 경험적인 질문인데 퀘스천 1은 이론적으로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된다. 문단 17. 퀘스천 2는 통계학을 요구하는데, 통계적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는 결국 그러니까 경험적인 문제니까 답하기 쉽다는 거죠. 즉, 6절로 넘어가서 문단 18. 6절의 첫 번째 문단이 문단 18입니다. 퀘스천 2와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 첫째로, 잘못된 신념을 유지하거나 갖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의 구분을 지어보자. 케이스 1은, 나의 정체성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 케이스 2는,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정책과 정체성 간의 연결을 잘 했는데, 자기 자신과 정체성 간의 연결에, 잘못이 있었다. 이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거짓된 신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자주 일어난다고 세브로스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단 19. 기술적 신념에 대해서 반복되는 투쟁은 경제 성장의 모델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는 계속해서 대립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193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성장이 촉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자서전에 자동차에 바친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자동차에 받쳐 죽은 일생인 줄 알고 와, 이 사람 완전히 위인전, 어떤 사람이 종말을 위인전 제목으로 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봤는데, 위인전이 아니고 자서전이었고,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생산하고 이런데 바친 일생이라는 거죠. 헨리 포드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노동, 자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다른 동일한 업종의 임금보다 두 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을 하던 다른 자본가들이 헨리 포드를 엄청 비난했거든요. 그렇게 임금을 주면은 우리도 압력이 생겨가지고 임금 안 올릴 수도 없고, 그 자동차 공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생산성이 높아졌고, 이게 요즘에 신케인즈주의에서는 효율성 임금이라 그러는데, 경쟁 시장에서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줬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어도 잘리면은 훨씬 손해죠. 그 기술을 갖고 제너럴 모터사나 이런 딴데 가버리면은 반밖에 못 받으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게 돼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그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많이 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소득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더 갖추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모델이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성장이 촉진된다는 어떤 믿음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컨베이어 벨트와 노동자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집약적인 노동 관리와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결합된 것을 포드주의적 축적 양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까지는 포드주의적 축적 양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즉 198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면 경제 성장이 증진된다고 믿습니다. 즉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득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 즉 투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투자의 자본은 저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여기서 뭐 저축이 쌈짓돈 저축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그 돈을 갖다가 노동자에게 노동소득 분배로 나누어 주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거나 어떤 재투자를 통해서 그것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저축하면은 더 낫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930년대 레옹 블룸은 개선된 분배는 정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옹 블룸뿐만 아니라 케인즈의 그책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유명한 책 이름이 뭐죠?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의 그 뒷부분에 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76년에 이르러서 우리는 모빌 석유사가 광고한 다음의 메시지를 뉴욕타임즈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인용 문단을 보면은 기업의 소득은 최근 몇 년간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즉 모든 집단이 고정된 파이의 큰 조각을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 흑인과 같은 소수 집단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결국 좀 내려가면 경제 성장은 가난한 사람과 나머지 모두를 위해 최후이자 최선의 희망이다. 그 외에는 없다. 소득의 단순한 재분배는 그 일을 할수 없다. 오직 이윤을 내는 사적 기업만이 경제 성장과 일, 그리고 세수를 생산하는 자본 투자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 신념에 대한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투쟁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인용문 다음에 그람시는 부르주아가 이데올로기 영역에 도입했던 혁명이 전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휴머니티의 미래라고 부르주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기 이제 그맨 마지막 문단 19의 맨 마지막 문단 65페이지 제일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보면 조화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이익을 지닌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는 주장을 추방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 집단이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그 교원들은 선생님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린 노동자다. 교육 노동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교육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몰아내려고, 보수 신문들이,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받아들인 교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가 아닌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거짓 신념을 교원들이 이전보다는 적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그 교원사회에서 추방되곤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추방했었죠.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실제로 추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두 개가 차원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한 까닭이 바로 어떤 정체성을 조작하려는, 왜냐하면은 교원들은 재생산 공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이제 획득하고 행동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파의 어떤 헤게모니에 큰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위협을 안 가하죠. 어떤 단순히 정체성을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옆에서 배운다고 해서 우파 헤게모니에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브루스키의 용어로 따르면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올바르게 선택되더라도 균형적 신념에 관해서 자본가 중심의 어떤 질서가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는 어떤 균형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또 올바르게 교정되는 것은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 사회다. 양극화 사회라서 20대 80의 사회고, 80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주류 질서에서 끊임없이 이제 불리함을 얻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이 균형적 신념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균형적 신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비고용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에 걸맞는 행동만을 하는 것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 19의 이야기는 기술적 신념과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초점에 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균형적 신념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균형적 신념이 이 투쟁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논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7절, 문단 20. 자, 그래서 세브로스키는 모빌 석유 회사의 광고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살금살금 접근해 보겠다고 합니다. 왜 사적인 기업이 그 광고에 돈을 쓰는가? 만약 신문의 독자들이 그 정보 때문에 더 나아진다면 독자들이야말로 그 광고에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문에 모빌 석유 회사가 돈을 내고 그 정보를 불어 광고를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빌 석유 회사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이윤 추구를 위한 모빌 석유 회사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은 추구하되 그 모빌 석유 회사의 광고를 읽는 인민들의 이익은 사실상 더 나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된 신념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가능성도 있죠. 어떤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이 광고를 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의 이익도 정진시키고, 그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는 사람의 이익도 정진시키는, 파레토 비체적으로부터 파레토 체적으로 누구의 이익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대안이 있다는 어떤 정보는 누군가 비합리적이거나 사기를 치고 있지 않고도 유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빌 석유 회사의 광고가 그런 파레토 비체적에서 파레토 비체적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련된 정보인지는 의문이지만 문단 21의 어떤 단정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단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문단 22. 자, 결국 의사소통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드는 의사소통을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문단 21에 대한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세브루스키 전제를 따라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문단 24. 문단 23이죠. 문단 23에 보면은 시민은 누군가 비용을 댈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즉 기술적 출현에 대한 시민은 불평등이 있을 때만 효율적이다. 이건 아까 본 거고. 문단 24. 나는 사람들이 수천 개의 메시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 믿게 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균형적 신념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 을 살펴본데, 이 균형적 신념에 대한 어떤 작동 메커니즘이 이 모빌 석유사의 메시지에 의해서 메시지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됨에 의해서 모빌 석유사가 유도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과정의 결론, 정치적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9절. 문단 26, 27은 여러 형태의 주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이 지적한 기존의 잘못된 어떤 비대칭적 설명.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 즉 합리적 이유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비대칭적이죠, 설명이. 왜 이렇게 비대칭적이냐? 이 비대칭적 설명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AB가 mutually exclusive한데,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A 아니면 B가 되는데, A에 대한 설명은 C로서 설명하는데, B에 대한 설명은 C-가 아니라 D로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정합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부동의 핵심 지적은 형편없는 추론을 한다면 오류를 합리적 이유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추론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이면은 오류가 결론으로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누군가 실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 오류가 교정되는데 충분하다면, 이 추론적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겠죠. 즉, 왜냐하면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다 보면 잘못된 신념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왜 잘못된 신념이 의사소통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이제 기존의 설명 중에 하나가 문단 26, 27에 나와 있는 주입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 66에 중간에 이제 부동의 인용문 밑에 이제 한칸 띄워, 그러므로 한칸 띄운 거는 문단을 세지를 않고 문단, 그러니까 9절에 문단 25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66페이지 중간쯤에 심의가 무지하거나 심지어 진실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서 문단 26이 되겠죠. 애쉬의 고전적인 수능 실험을 생각해 보자. 일곱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고 여러 개의 선을 본다. 이들은 모두 길이가 같지만 이중 하나는 구별된 표시가 되어 있다.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이 아니고. 6명의 실험 조력자가 이 표시된 선이 나머지보다 더 길다고 말하고 난 경우에 실험자는 7번째 사람, 즉 피험자가 나머지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 같이 피험자인 척하고 사실 7명 중에 1명만 피험자고 6명은 실험 조수인 거죠. 그래서 6명이 표준의 선이 나머지보다 길다 말하면 일곱 번째 사람 피험자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이게 약간 더 길다고 따라 버리는 거죠. 문단 27. 그러나 이런 식의 원인에 의한 설명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블랙박스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알티셀의 호명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런 블랙박스 안에 사람들이 순응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가두어 버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그런 모델인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다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젓는다. 어이 너, 이 사람은 이 호명에 의해 지칭되었음을 깨닫는데 즉, 그 호명한 이데올로기를 개인이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파악이 아니라, 이제 딱지를 얻을 뿐이죠. 그래서, 알티세르가 학교 교육 제도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그 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호명한다는 거죠. 어이, 너, 이렇게. 너는 노동자, 너는 엘리트 이렇게 호명해서 분류한다는 건데,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문단 29에서 30은 주인 모델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 이 모델 중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이 모델 중 이것이 20 문단 29. 뜨거운 버전을 택하건 차가운 버전을 택하든 주입은 묘사하기가 쉽다. 몇몇 사람들은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 믿게 되거나 그들이 더 많이 안다고 믿을 만한 좋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제 주인 모델의 특징이라는 거죠. 문단 30. 주인 모델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지적 생산수단까지 포함한 의미에서의 생산수단 소유로부터 연역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표는 곧 돈이다. 표는 돈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런 주인 모델의 문제점이 있다. 10절, 문단 31, 나는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이런 류의 주입 이론을 결코 저해본 적이 없다. 그 이론은 세 가지를 전제한다. 첫 번째, 몇몇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두 번째, 이러한 사태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이 없다는 점도 알면서 거짓을 선전하는데 공모하고 있고,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을 선전하는데 공모하고 있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는 가정 모두가 참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은 특정한 정보가 비용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스틴과 스미스의 논문에서 제약회사 입법가들 이야기를 보라. 그래서 뭐 이라크 전쟁 이후에야 다 밝혀졌지만, 이라크 전쟁 전에 부시 행정부가 한 경우에는 주입 이론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부시와 그의 측근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몰아붙인다는 사태를 다른 국민들이 안다면, 부시 측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거짓을 선전하는데 공모했죠.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거짓을 믿었죠. 이 가정 모두가 참인 경우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들이 지금의 어떤 현대 국가에서 너무나 비밀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정한 정보는 시민단체나 의회 의원들이 손쉽게 제로 베이스에서 같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행정부가 비밀 분류를 해제시켜서 나누어 줄 때만 선택적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가 높다면 1, 2, 3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복잡하고 다소 일관성 있는 신념,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섭을 줄이고, 투자에 대한 세제나 규제를 없애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스런 정보와 달리 매일매일의 삶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주입에 관한 설명이 완결성을 갖추려면은 문단 32 반드시 개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순되는 정보, 즉 자신의 경험과 경쟁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두 가지 제약. 문단 32의 맨 마지막에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공공 영역에서 등장하는 반대 주장이라는 두 가지 제약에 직면하게 돼서 주입 모델이 깔끔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티세르는 국소적 지식과 비판적 지식을 구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소적 지식에 아무리 많이 노출되어도 비판적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국소적 지식은 영국의 상점 주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국소적 지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아먹을까? 그 최근에 숀펜이 주연한 그 대통령 암살학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숀펜이 가구 판매점에서 영업맨으로 일하는데 그 숀펜이한테 이 가구 세트로 산다면 얼마 정도면 되겠어? 이러니까 숀펜이 최대한 잘 쳐줘서 88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카탈로그를 보고 할인 가격을 계산해서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보스가 와가지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숀펜을 데리고 가더니 사무실에 이제 그 매장에서 보이는 사무실 유리로 된 사무실 데리고 와서 큰 소리로 막 야단치네요. 숀펜에게 너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있는 거냐고 저걸 갖다 그렇게 많이 할인해주면 이미 저것이 할인된 가격이라고 그렇게 하면 원가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너는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할인했으니까 네 본금에서 다깔줄 알아. 제 손님이 청약을 승낙 안 하기만 기대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줬는데 그 손님이 바로 계약을 했죠.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사장이랑 그 옆에 다른 부사장이랑 깔깔 웃으면서 숀펜을 치면서 아 속았다고 이러면서 엄청 비싸게 팔았다면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국소적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그것도 사기죠.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 이제 사기죄로 걸어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숀펜이 그런 일을 겪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암살하러 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국소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 가구 판매점 사장이 아무리 그런 걸잘 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하는 기초가 되는 인과적 모델, 즉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실시해야 되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과적 모델은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지식 간의 구분을 도입해서 주입 모델을 약간 보완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세브루스키는 더 논의하진 않고 자신의 논의를 균형적 신념이라는 주입 모델이 아닌 균형적 신념의 작동에 따른 지배 이데올로기의 균형화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이 되겠죠. 12절 교재에 12절. 만약 신념이 열등한 균형을 지지한다면 그 주체들은 그 균형에 갇혀버립니다. 모빌 석유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리라고 스미스가 생각한다면 스미스는 모빌 사회 균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단 37. 문단 37이 어느 거냐면은 페이지 6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이제 좀더 살을 붙인 예를 들어보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빌 석유사와의 어떤 전략 박스 조 스미스 모빌 오일 해가지고 문단 36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균형적 신념이 열등한 균형을 지지한다면 주체들은 그 균형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예를 문단 37에서 12절의 맨 마지막 문단인 문단 37에서 예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세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W는 순재정적 기여자이며 P1과 P2는 각각 프로그램 1과 프로그램 2의 순재정적 수혜자이다. W는 세금을 낮추기를 원한다고 발표한다. P1은 W가 세금을 낮추더라도 P2가 계속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희생을 해서라는 점을 알아낸다. 이 W는 아마 웰티, 부자의 약자고, P1과 P2는 이제 가난한 사람 집단 1, 가난한 사람 집단 2의 약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P1은 미혼모가 되고 P2는 연금 생활자 노인,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1은 W와 연합하여 P2를 배척할 수도 있고, W에 맞서 P2와 연합할 수도 있다. 즉, 세금을 낮추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2를 삭감해버릴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서 프로그램 1과 프로그램 2라는 복지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신념은 P2 집단이 그들, 즉 P1 집단과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W와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만약 P1, P2가 각각이 W가 그들의 기여를 낮추기를 원하는 경우에 각 다른 쪽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감소되지 않는다. 만약 P1, P2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쪽이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W는 두 단계 만에, 처음 단계에서는 P1과 연합해서 P2에게 주는 프로그램 2를 삭감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P2와 연합해서 P1과 P1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1을 삭감해버리고, 두 단계 만에 두 프로그램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2가 진실로 협력할 것이냐, 그러니까 P2의 어떤 기술적 신념이 무엇이냐, P1의 기술적 신념이 무엇이냐, 요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매게 되는 고리는 P1 자신이 P2의 앞으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37에 열등 균형에 의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빌 석유사의 어떤 그 광고 같은 것이 기술적 신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광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그 광고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균형적 신념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 씨의 어떤 기술적 신념은 그대로인데, 스미스 씨의 균형적 신념은 변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볼스키는 주인 모델이, 완결된 설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자신은 주인 모델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개인의 상을 전제로 해서 미시적 기초, 즉 균형, 열등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심의, 즉 정치적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사람들이 선호가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투표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심의가 없었더라면 각자 기술적 신념에 따라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 결론을 냈을 텐데, 심의가 존재하면은 기술적 신념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기술적 신념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나 광고가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 저기에 넘어갈 것 같다 이래서 균형적 신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균형을 계속해서 영속화하는 정치적 행동을 택하게 되어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일어난다는 논리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문단 38, 13번의 첫 번째 문단, 결론을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문단 38입니다. 퀘스천. 왜 다수 대중이 가능한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게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할까? 문단 39. 연결고리는 공공 여론에 대한 자기 이익 추구적인 조작에 의해 구축되고 지속된다. 이는 주입과는 구별된다. 그 자신의 기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술적 믿음에 대한 신념이다. 즉, 고립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 갖는 이론을 조작함으로써 일어난다. 문단 40. 문단 42. 7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모빌 석유사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리라 믿는다면 모빌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는 알수 없고 정치적 실험을 요구합니다. 즉, 균형적 신념은 그것의 진위 여부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는 균형적 신념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정치적 실험, 다른 체제를 실험해보나 다른 정책을 실험해보는 실험을 요구하는데, 이미 균형적 신념이 그렇게 형성되면 균형적 신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모빌 석유사 우세할 것이라는 균형적 신념을 가지고 어떤 선거나 투표나 아니면은 변혁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그 결론은 원래 지배적이었던 균형적 신념이 지시했던 그런 균형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균형적 신념이 진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배적인 균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 스미스와 같은 노동자보다 모빌 석유사가 주도하는 균형적 신념이 우세할 것이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단 41, 7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A. 투자 결정에 대한 사적 통제는 기업에게 전 사회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그들의 이익에 맞춰 조건화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철수라든지 해외 자본 이동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다음 B. 개인은 오직 대중 매체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 매체에 대한 접근은 돈과 교육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되기 때문에 신념을 조정할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C. 개인들은 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이 발견적 방법은 독립적인 인과적 효과, 즉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예언적 충족이 아니고 self-fulfilling prophecy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때릴 수 있고 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문단 42, 70페이지 마지막 문단. 이러한 논의는 정체성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조정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신념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신념을 지니느냐입니다. 자, 마지막 절, 16절. 내생적 신념은 지금 현재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시민은 신념을 조정하고 개인들을 균형에 가둔다. 그러나 이 점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모른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이 논문의 논조는 균형적 신념에 대한 조작을 통해 이데올로기 지배가 영속하게 되고 결국 수단에 대한 선호의 내생적 변화와 주로 관련된 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이익이 아닌 다른 집단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게 하는 병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심의의 개념은 우리의 대한민주주의로서의 제도화된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심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속되는 어떤 정치적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유통, 팜플렛, 광고, 매스미디어의 어떤 보도 같은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쉬운가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보르스키는 균형적 신념에 대한 조작을 특히나 강조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 하나의 모델에만 의존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은 합리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비합리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 모델을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브로스키가 말했듯이 주인 모델은 그 미시적 기초를 블랙박스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브로스키도 아니고 알티세르도 아니고 어떤 제3의 길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성향과 비합리적 성향을 공히 인정하면서 설명 방법론적으로 어떤 매스미디어나 학교 교육기관이나 이런 여건에 의해서 이런 환경적 조건들, 정보 유통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유통들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서 신념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 보다 사회학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신념은 비단 균형적 신념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념에 대한 조작도 또한 우리가 탐구해야 될 것이고 기술적 신념에 대한 조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보르스키처럼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목표에 관한 선호 즉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어떤 포괄적인 형태도 어떻게 그런 어떤 정보 유통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것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브로스키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배적인 어떤 정보 교류 매체, 나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이 소통되고 심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체제가 정당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더 공정하거나 사람들에게 더 진정한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거나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숙지하고 대한민주주의 제도를 짠다면 일단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배척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술적 신념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기술적 신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목표에 대한 선호에 대한 심의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단의 번호를 붙이는데 혼란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